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69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10시에 1567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0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제5과 모든 민족과 바벨. 4월 30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7시 21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9절. 홍수 이후 성경은 그 초점을 노아라는 한 사람에게서 그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에게로 옮긴다. 그 중에서도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근원이 될 아브라함의 등장을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그 계보는 바벨탑으로 인해 끊어졌다. 다시 한번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문제가 생겼다. 축복이 되어야 했을 모든 민족의 탄생은 또 다른 저주의 원인이 되었다. 여러 민족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연합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으로 응답하셨다. 그 결과로 인한 혼란 때문에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고 마침내 땅에 충만하라 라는 하나님의 본래의 명령이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신다. 아버지의 장막에서 함에게 선고된 저주와 바벨탑에서의 혼돈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내려진 저주는 결국 그들을 위한 축복으로 결론 맺게 될 것이었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자 하는 사람의 계획은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느끼기.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 행하기. 모든 계획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경험한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 소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연합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2. 창세기 9장 18에서 27절에 기록된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3.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족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4. 바벨탑을 짓고자 했던 사람들의 참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5.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시기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6. 악한 계획을 가지고 연합한 자들을 흩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7. 하나님께 충분히 아뢰지 않고 나의 욕심에 따라 세운 계획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결론입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악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연합했습니다. 하지만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으심으로 악한 계획을 멈추게 하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LT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비춰주시옵소서. 어두운 마음에 주의 말씀이 빛과 소금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생애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 한 주에 삶 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을 돕게 하시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을 구분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서 밴드에 올리면서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기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에 중간고사를 치른 한 친구가 정말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데 정말 이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치르기를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카톡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집사님, 제가 수학시험을 너무 못 봤어요. 예상보다 너무 많이 못 봐서 마음에 절망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울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카톡 드려요. 이런 글을 보면서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이 친구에게 어떻게 위로를 할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또 세 과목의 시험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 일을 절망으로 인해서 그 다음 시험까지 정말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까봐 제가 빨리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에 관련된 성구들과 또 귀한 말씀들을 카톡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내시니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격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이 친구가 조금씩 마음을 다시 잡고 전화를 통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도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경험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무너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그런 말씀의 기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손,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의 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살게 하소서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회당장은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회당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할 수 있었을까? 간구하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인기가 예수님에게로 옮겨갈까 봐 조바심을 내는 그러한 사람들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회당장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많이 엎드리면서 간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회당장이 자신이 딸이 죽게 된 이 일을 예수님 외에는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께 나왔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리고 많이 간구하고 그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자신의 집에 와서 손을 얹고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회당장의 믿음은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손을 얹어서 살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다급한 상황입니다. 이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바로 다음에 혈루병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와 함께 가실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가시는 길입니까? 회당장의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마 빠른 행보로 그 회당장이 재촉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큰 무리도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주변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회당장은 앞에서 급한 마음으로 길을 가고 그 뒤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라가고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둘러서 따라가면서 서로 밀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무리가 따라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빨리 가시기는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회당장은 아마 마음이 엄청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 여인은 바로 어떤 여인이었나요?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의 형편에 대해서 본문에는 어떤 설명이 나와 있나요? 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찾아가서 고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병이 나아지지 않고 더 있는 돈은 다 허비하였고 효험도 없고 오히려 병이 더 중하여졌던 정말 가련한 여인입니다. 그것도 12회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는 것은 그 여인이 계속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 정말 얼굴에 핏기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정말 삐쩍 마른 몸에 그리고 여인으로서 그 당시에 혈루병은 아마 부정한 여인이라고 주변의 사람들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아주 마음이 외롭고 또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하여 온 몸과 마음이 지친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이제 있는 것을 다 허비한 그런 가련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희망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예수의 소문입니다. 이 여인의 귀에 들었던 가장 귀를 쫑긋 기울이게 되었던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그 소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병들을 고치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올 때 모습을 보면 앞에 나오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들은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라고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여인은 아마 앞으로 나아가는데 여러 장애물들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 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 가서 이 회당장처럼 그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뒤로 와서 그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였을까요? 이 본문을 보면서 시대의 소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는 이 여인이 예수께만 갈 수 있다면 고침을 받으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해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고 또 레위 마태의 집에서 예수를 따라 만나려고 했지만 가까이 갈 수 없었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 그러한 정말 모습은 보았지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붙을 수도 없는 그러한 여러 번의 일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에게 드디어 크신 의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있게 됩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이 복잡한 속에서 예수님에게 말할 수도 없고 붙을 수도 없는 이런 유일한 기회를 이 구조 자신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 얻을 텐데 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가서 말할 수도 면 더욱 좋았겠지만 이제 간신히 집중하여서 한 번에 그의 믿음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로 고통과 쇠약한 그 혈루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고침의 순간을 보면서 이 여인이 그때의 어떤 심정일까 보니까 그 순간에 모든 것을 걸고 집중하는 온전한 믿음을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병은 어떻게 나았나요? 서서히 나은 것이 아니라 곧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물러나오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실을 물으셨나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믿음으로 이 여인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옷을 만진 것이 고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의 병을 낫게 하였다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 이 여인은 회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여인처럼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한 여인으로서의 정말 축복받은 생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에 집중되고 주님의 향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모두는 혼란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일어나기가 두려운 세상입니다.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물어보기가 두려운 세상입니다. 자고 있는 어린아이를 납치해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들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를 끄는 말씀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연회신 각시대 대쟁투 601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지상의 무수한 사람들의 운명이 바야흐로 결정되려 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의 행복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의하여 좌우된다.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지도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어야 한다. 우리는 금식과 기도로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심판의 광경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야 한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의 후쿠시마 대지진이 있은 후 일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진에 대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징조, 가전제품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텔레비전의 잡음, 라디오의 잡음, 리모컨의 이상, 내비게이션에 이상한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두통이 오거나 울렁거리는 증상 등 체감에 이상이 옵니다. 애완동물들의 이상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심하게 짖거나 불안해 한다는 것입니다. 쥐나 뱀, 두꺼비 등이 떼를 지어 이동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지진이 있기 바로 전날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가? 하늘에 뜨는 달의 이상입니다. 이상하게 밝거나 붉은색을 띈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개들이 바위로 떼를 지어 올라오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하늘에는 수수께끼의 발광 현상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일본의 유명한 후지산 위에 무지갯빛 발광 현상이 있는데든지, 오랜 시간 동안 구름이 멈추어져 있습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갑자기 많아지는 현상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있는 당일의 징조로는 날씨가 아침부터 개이거나 흐리는 등 변화무쌍한 날씨를 보입니다. 고무칙칙한 구름이 피어오르고 땅울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빛의 발광 현상이 나타납니다. 번개와 같은 현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큰 지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29쪽에 보면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일곱 가지 징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깊은 밤중에 한 줄기의 빛이 성전과 제단에 나타났습니다. 해가 질 무렵 구름 위로 싸움터로 모여드는 군사들과 전차의 모습 같은 기괴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밤에는 성수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의 귀에 신비한 소리가 들려와 그들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우리가 여기서 떠나가자 하는 군중들의 소리도 들렸습니다. 20명의 장정이 힘을 합해야 움직이는 예루살렘의 동문이 아무런 인적도 없는데 밤중에 스스로 열렸다 닫혔다 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한 남자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예루살렘을 책망하는 소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로마군의 예루살렘 포위였습니다.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그 포위를 풀고 그들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성경은 이 불안한 시대를 바라보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보통 위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면 하늘에 내 천사가 하늘에 바람을 붙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아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시안부적으로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정은 6권 408쪽에다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시는 성령은 지금 세상에서 떠나가고 있다. 태풍과 폭풍, 폭풍우와 화재와 홍수, 그리고 바다와 육지의 모든 재난들이 급속히 잇따라 일어난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임박한 재림을 말해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참 원인보다 다른 데서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을 때까지 불지 못하도록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파수하는 천사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을하고 천사들에게 명하실 터인데 그때는 글로 묘사할 수 없는 전쟁의 광경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교회 보내는 권면 355쪽에도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매주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재난의 소식을 듣고 이런 일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고 자문하여 본다. 가장 무서운 재난들이 속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지진과 폭풍, 불과 홍수로 말미암는 파괴, 이에 따른 생명과 재산의 막대한 손실 등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듣는가. 언뜻 보기에 이런 재난들은 무질서하고 종잡을 수 없는 세력이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재난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재난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을 각성시켜서 저희에게 위험하다는 느낌을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한 가지 방법인 것이다.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대쟁투 589쪽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 상태로 바뀌어지게 한다. 그는 지금도 역시 활동하고 있다.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 홍수, 회오리 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온 세상이 재난으로 두려워하고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이 절박한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바벨론이 무너져가는 그 저녁에 공포에 떨고 있던 벨사살과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글을 해석해 주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 니느웨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니느웨를 구하기 위해 니느웨를 오르내리며 복음의 나팔을 불었던 요나와 같은 사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며 성실하게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며 계명대로 사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경륜이 있는 목사나 젊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를 막론하고 이 시대의 다니엘과 요나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그 정답은 예언의 신 각 시대의 대쟁투 39장 환란의 때를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겉으로 보기에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가장 죄가 많은 죄인입니다. 아버지를 속여 형의 장자권을 탈취한 도둑이었습니다. 네 명의 부인을 두고 편애가 매우 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2명의 아들 중에서도 유독 요셉을 사랑해서 아들들을 싸움 붙인 괴팍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환란의 때를 통과하여 하늘에 입성할 사람의 모범 답안으로 야곱을 지목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야곱의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사로잡았는가? 야곱은 하나님께 무슨 백을 썼기에 그 흠 많은 야곱을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의 그 모범 답안으로 제시하셨는가? 야곱은 첫째로 낙타와 같은 무릎의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대쟁투 616쪽 야곱이 심한 고통을 당한 밤, 곧 야곱이 에서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자 기도로 씨름하던 그 밤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경험을 나타내 준다. 기만을 얻은 장자의 축복 때문에 도망을 갔다가 20년의 유랑생활 마치고 마침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한 가지의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수의 정신으로 가득 찬 형 에서의 소식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무장도 방위력도 없는 야곱의 일행에게 분노에 가득 찬 형 에서와 400명의 군사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폭력과 살인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야곱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대쟁투 616쪽 그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것이었다. 그의 유일한 방어책은 기도하는 길뿐이었다. 그렇습니다. 낙타처럼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행에 지친 낙타가 그의 무릎을 꿇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야곱은 행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가족들이 볼까봐 가족들을 떠나보낸 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낙타처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자신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밤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20년 전처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생명의 약속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야곱처럼 무릎을 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야곱은 곰과 같은 인내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대쟁투 617쪽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둠과 외로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다. 갑자기 어떤 손이 그의 어깨를 붙잡는다. 그는 그의 원수가 자기의 생명을 삐아으려 하는 줄로 생각한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하여 그 공격자와 씨름을 한다. 날이 셀 무렵이 되자 그 낯선 사람은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한다. 한번 건드리자 힘이 강한 야곱은 마치 마비된 것처럼 되어버린다. 그리하여 그는 넘어져 버리고 속절없는 상태에서 정체불명의 그 적대자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애원한다. 야곱은 방금 자기가 싸운 상대가 언약의 천사임을 이제 깨닫는다. 거의 모든 기력이 빠지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그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오랫동안 곤란과 자책과 고통을 참아왔다. 이제 그는 그것이 용서받았다는 확증을 얻어야 한다. 그 거룩한 방문자는 바야흐로 떠나갈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야곱은 그에게 매달려서 축복해달라고 탄원한다. 그 천사는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강권한다. 그러나 그 족장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외친다. 얼마나 놀라운 확신과 굳센 의지와 인내력이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가. 야곱이 그날 저녁에 드린 얍복강가의 기도는 어쩌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은 기도였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곳은 사나운 맹수와 사자와 곰과 이리, 불뱀, 전갈이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흉악한 죄를 짓고 도망친 죄인들과 강도들이 숨어있던 지역입니다. 언제 어디서 자기 목숨을 노리는 자가 나타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차가운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자기 죄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불러가면서 몸을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피눈물을 쏟아가면서 곰처럼 인내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에 씨름을 했습니다. 그 곰과 같은 야곱의 인내력이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야곱의 끈질긴 기도에 두 손을 든 하나님은 언약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천사와 기도의 씨름으로 대결하여 야곱은 승리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01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씨름하고 고민하던 그 밤에 겪은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시련을 나타낸다. 각 시대 대쟁투 621쪽에 보면 야곱은 끈기 있고 확고하였기에 승리하였다. 그의 승리는 줄기찬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증이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열렬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가 성공한 것처럼 성공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목숨을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끝내 승리했습니다. 셋째, 야곱은 양과 같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35장에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은 34장의 연속입니다. 창세기 35장은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면서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의 피비린내 나는 살인극으로 막을 내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야곱은 커다란 위험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찌할 줄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루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너 왜 망설이니? 빨리 베들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야곱을 베들로 부르셨는가? 부조와 선지자 205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고통 중에 엎드려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남쪽으로 여행하여 베델로 가라고 지시하셨다. 이곳에 대한 생각은 야곱을 하여금 천사들과 자비로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계시뿐 아니라 그곳에 단 그의 맹세, 곧 여호와께서 자기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맹세도 기억나게 해주었다. 야곱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모두 다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 승리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기꾼에서 승리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한번 재난이 일어나면 보통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칩니다. 수만 명이 죽고 천억 불의 재산 피해를 낸 2005년 8월 25일 미국 뉴 오리언즈에 불어온 시속 235km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30만 명의 사망자를 낸 2004년 12월 25일 인도양의 쓰나미, 20여만 명의 사망자를 낸 미얀마의 사이클론, 10만여 명의 사망자를 낸 중국의 수천성 대지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엄청난 재난들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까? 야곱처럼 하늘을 잊게 하는 세상의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품성을 정결케 가꾸어야 합니다. 야곱처럼 세상의 옷을 벗고 하늘의 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백화점 1층에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바로 화장실, 시계, 창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 카지노에 가면 세 가지가 없는데요. 거울과 시계와 창문입니다. 왜 이 세 가지가 없는가? 이유는 도박에 빠진 재산을 탕진하는 자신의 몰골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책하며 회한에 빠지게 되니 거울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며칠인지 몇 시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도박에만 빠져들어야 하니 시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문을 통해 바깥 세상을 바라보면 문득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이웃이 있는 집으로,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함을 느끼기에 창문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에 쇼핑을 와서 샅샅이 다니는 그 주부들이 지금이 몇 시인지, 지금 밖이 어두워오는지, 지금 가족들이 돌아오는 시간인지 몰라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도 시계도 창문이 1층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층을 보고 2층으로 반드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세 가지를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창문을 가리웠습니다. 지금 마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하늘의 시계를 치웠습니다. 지금 마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신앙의 거울을 치웠습니다. 이러한 때에 마귀처럼 마지막 발악을 하는 이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늘 백성으로 우뚝 서기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까? 바로 매일매일을 야곱처럼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을 곰처럼 인내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을 어린 양처럼 순종하는 신앙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땅히 야곱처럼 승리하여 하늘 시온산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살고 있기에 우리 모두도 야곱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끝까지 기도하며 순종하며 인내하며 살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다같이 구원받는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제3장 절망감.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 나는 떨면서 머리를 숙였다. 몇 사람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로 음성을 높였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구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대단히 귀중한 많은 진주처럼 나에게 나타났다. 기도하자 그처럼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심령의 부담과 번민이 내게서 떠나가고 주님의 축복이 부드러운 이슬같이 내 위에 내렸다. 나는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수님과 그분의 영광 이외에는 모든 것이 나에게서 차단된 것처럼 느껴졌고 나는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너무도 강한 힘으로 임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이튿날 돌아왔을 때 큰 변화가 나의 마음에 일어났다. 나는 전날 저녁 아버지의 집을 떠난 동일한 그 사람이 될 수는 거의 없을 것처럼 보였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성경절이 언제나 나의 생각을 채우고 있었다. 내가 그 말을 조용히 되풀이할 때 나의 마음은 행복으로 충만해졌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나의 견해는 바뀌어졌다. 나는 이제 그분을 사람들에게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엄격한 압제자로서보다는 친절하고 자상한 부모로서 바라보았다. 나의 마음은 깊고 열렬한 사랑으로 그분을 향해 갔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으로 여겨졌다. 그분께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었다. 어떤 그림자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나에게 나타내 준 빛을 가리지 못했다. 나는 구주께서 내 속에 계신다는 확증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았다. 평안과 행복이 이전의 우울과 고민과 너무도 두드러진 대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마치 지옥에서 구조되어 하늘로 옮겨진 듯이 보였다. 나는 심지어 생애의 시련이 되어온 불행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사상을 영원한 사물에 고정시켜주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본성적으로 교만하고 야심적이었으므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세속적 성공과 허영에서 차단시켜준 쓰라린 고통이 없었을 것 같으면 마음을 예수님께 바칠 수 없었을 것이다. 6개월 동안 나의 마음에는 그늘이 덮이지 않았고 내가 깨달은 바 의무를 등한히 하지도 않았다. 나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과 하늘을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었다. 이제 내게 제시된 그리스도의 속죄와 사업에 관한 분명한 견해에 놀라고 황홀해졌다. 나는 더 이상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고자 하지 않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었다. 나의 완전한 행복을 손상시키는 한 점의 구름도 없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자 열망했으나 어떤 사람과 세속적 대화를 할 마음은 전혀 느끼지 않았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지각에 뛰어난 평안으로 충만해졌다. 그러므로 나는 명상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처럼 큰 축복을 받은 후 저녁에 재림을 전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에 관하여 이야기할 시간이 주어졌을 때 침묵을 지키고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일어나서 경험을 이야기했다.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전혀 없었다. 나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가 나의 입술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흘러나왔다. 나의 마음은 어두운 절망의 속박에서 해방된 것을 너무도 기뻐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둘이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을 말할 때 말을 중단시킨 감사의 눈물 외에는 나의 평안과 행복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깨닫지 못하였다. 스토크먼 목사가 거기에 있었다. 그는 최근에 내가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의 모습과 마음에 나타난 뚜렷한 변화에 감동을 받았다. 그는 큰 소리로 울면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와 따뜻한 친절에 대하여 나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와 같이 큰 축복을 받은 지 얼마 후에 나는 브라운 씨가 목사로 있는 크리스찬 교회에서 열린 총회에 참석했다. 나는 경험을 이야기하라는 요청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와 하나님께 간합되는 기쁨을 말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행복도 느꼈다. 차분한 마음과 눈물 어린 눈으로 이야기할 때 나의 심령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을 향하여 끌려가는 듯하였다.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울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